성경을 읽다 보면 그 시대 인물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일관성 있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한마디로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 또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 있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잘 살펴본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믿음으로 라는 종교개혁의 어떤 구호 같은 걸 만들어냈죠. 그래서 종교개혁의 후예인 우리들은요, 믿음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의미가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기독교의 근간입니다. 또 하나, 믿음을 갖게 되면 이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반드시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정의와 공의입니다. 그냥 말로 보면 비슷한 말입니다. 그 비슷한 말을 반복해서 쓸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실제 원어에서는 완전히 다른 뜻입니다. 정의란 올바른 관계 가운데 사는 삶을 말합니다. 옳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옳은 주장을 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사는 삶 또는 사는 사람 또는 사는 문화, 그걸 말합니다. 이 말에 의해서 성도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 모든 관계를 올바르게 정립해가는 사람. 성도는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된 사람입니다. 그것 때문에 자신이 맺고 있는 인간관계, 자신이 하고 있는 일과의 관계,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의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되어 가는 겁니다. 한 방에 한 번에 정리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근데 성도는 그것을 올바르게 정립하는 작업을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만약에 정의로운 삶이 드러나지 않으면 사실은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요, 하나님을 안 만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를 윤리학자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기초정의라고 불렀습니다. 믿음의 가장 바닥이 그겁니다. 믿음 바로 위에 뭐가 있었냐면 정의가 있어야 됩니다. 올바른 관계, 하나님은 물론이고 이 땅의 모든 피조세계와 올바른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삶, 그것이 있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두 번째 공의는요, 잘못을 저지른 이에게는 벌을 주고요, 그리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은, 희생당하는 사람은 보호하는 것, 그걸 공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는 사람에게 공의는 벌을 내리는 겁니다. 과대한 벌이 아니라 적절한 벌을 주는 겁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희생당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회복시켜주는 것, 그게 공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윤리학자들은 교정정의라고 말합니다. 잘못되어 있는 바탕을 교정해서 정의를 세우는 거죠. 정의는 기초정의고 공의는 교정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그 정의로움과 공의로움을 같이 가져야 하고 그 같이 가진 삶을 사는 걸 성도의 삶, 신앙생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요, 정의관을 뚜렷하게 말하면서 믿음의 출발점으로 보여지는 아브라함 때부터 일관성 있게 주장하는데요. 같이 보죠. 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전하 만민을 그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하느니라. 우리는 너무 쉽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기 위해서 불렀다, 또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그가 부자되고 크게 되고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불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는 거기 나오는 것처럼요, 그가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람으로 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불러내신 것은 사업에 성공시켜야지, 문제를 해결시켜줘서 놀래게 해야지, 많은 사람과 경쟁해서 이기게 해야지, 1등이 되게 만들어야지, 그런 목적으로 부르시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정의와 공의, 공의와 정의로 부름받은 것처럼 우리도 정의와 공의로 부름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었다는 증거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증거는 우리가 정의롭고 공의로운 자가 돼야지, 그렇게 해나가야지만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 밑줄 그어져 있는 부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그리고 대등한 구절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것은 결국 어떻게 드러나냐면요. 정의롭고 공의로운 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일을 지켰는데 술수가 난무하고 수작이 난무하고 사기가 난무할 수 없습니다. 사기가 있으면 일단 공의롭지 않은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이유는 자식이 없어서 불쌍해서 부름받은 게 아니고요. 그를 통해서 주께서 세우실 공의가 있어서 그 공의를 세우고자 정의를 세우고자 그를 불러내신 겁니다. 그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를 향하여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를 믿음의 조상되게 하신 것이고 그를 복의 근원되게 하신 겁니다. 정의와 공의의 이야기는요. 짝이 되어서 성경에 30번 정도 나옵니다. 물론 공의 따로 정의 따로 공의와 유사한 공평 따로 이렇게 나오는 걸 치면 구절을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나옵니다. 또 변형도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정의와 사랑을 얘기합니다. 또 사무엘상 26장 23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인데 거기는 공의와 신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정의와 공의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 30번이고 공의 따로, 정의 따로, 공평 따로, 거기다가 다른 조합들까지 합치면 숫자가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의롭기를 기대하십니다. 공의롭기를 기대하십니다. 신실하기를 기대하시고, 공평하기를 기대하시며,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게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입니다. 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사무엘상, 특별히 24장부터 26장까지는요, 많은 교회에서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오해하거나 오용하고 있는 그런 본문으로 유명한 구절들입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목사를 대적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죠. 목사가 잘못해서 교회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소방수들이 이곳저곳에서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죠. 목사님 대적하면 큰 벌 받는다고요. 아주 노골적으로 말하는 분은 사고 나든지 병들든지 사업 망하든지 심지어 본인만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3, 4대 후손까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거라고 거침없이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 옳은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어려우십니까? 10년 동안 얘기했는데. 맞는 말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다고 해서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24장부터 26장은요, 6장까지는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인지 성경 전반의 흐름 또한 보셔야 됩니다. 분명한 건 여기 분명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지 않았던 다윗의 용기 있는 행동이 나오고 그 용기는 칭찬받아 마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벌을 주시겠다고 얘기한 성경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온 이야기는 뭘까요? 오늘 그걸 좀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비판하고 꾸중하는 것 저는 그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사가 잘못하면 목사를 꾸중해야죠. 가르쳐서라도 바르게 가도록 만들어야죠. 그게 안 되면 결별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게 근데 목사에게만 해당되느냐 이겁니다. 성도가 잘못 가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그냥 냅두실래요? 우리는 필연적으로 그분에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해야 합니다. 말 안 하는 건 참 나쁜 겁니다. 거리를 가는데 맨홀 뚜껑이 열려 있습니다. 거기에 뭐 안전판도 이렇게 있고요. 나는 보고 지나가는데 나는 봤으니까 피할 수 있겠죠. 근데 저쪽에 맹인이 옵니다. 그가 어어 할 정도로 그쪽으로 가까이 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어어만 하실래요? 가서 말리든지 최소한 소리라도 지르셔야 됩니다. 가지 못하게 막으셔야죠. 여러분 목사의 잘못, 성도의 잘못이 있다고 할 때 그들을 꾸짖고 그들을 고치게 만들고 그들이 바른 길에 가는 것은 둘 다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누구는 하나님이 하고 누구는 인간이 하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협력해서 그 길 가지 않도록 막을 수 있다면 막아야 합니다. 가르칠 수 있다면 가르쳐야 합니다. 돌아갈 길이 있다면 돌아가도록 길을 열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확대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당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또 어떤 당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당을 좋아하면요, 100% 좋아합니다. 어떤 당을 싫어하면 100% 싫어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교만한 말인지 아십니까? 100% 완벽하게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100% 완전히 나를 떠나서 적으로밖에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100%는 없습니다. 내가 어떤 당을 지지하는 것은요, 그래, 내 생각과 내가 추구하는 이상과 정의에 많이 가깝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선택하는 사람들 중에는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익 때문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이 때문에 하는 분도 계시고요. 지역 때문에 하는 분도 계시고요. 학벌 때문에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건 이미 잘못된 편견입니다. 또 하나 우리 집단이 100% 옳다 그 말 틀린 말입니다. 저희 어렸을 때 북한을 배울 때 북한은요 돼지하고 늑대하고 뿔 달린 애들이 사는 데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북한 이야기만 나오면 괜히 적대감이 막 불타요. 그래서 방공 운변대 같은 거 하면 그 조그만 어린아이들이 제가 그때 어렸으니까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살벌해요. 아, 그 북한 괴뢰도장을 찢어 죽이자 이렇게 그럼 막 와 박수치고 선생님이 잘했다고 칭찬하고 근데 어느 날 그 북한 사람이 나랑 너무나 닮았어요. 아니 똑같아요. 심지어 북한의 여자들은 더 이뻐요. 그걸 확인하는 날 그동안 난 뭘 한 거야? 우리 선생님들은 뭘 가르쳐 주신 거야? 우리 부모님은 왜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았었을까? 하는 오히려 불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땅이 바라보고 있는 북한에 대한 생각이 심각하게 왜곡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북한이 100% 나쁩니까? 나만이 100% 옳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남한도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신문 한 편을 한 장 그 하루치를 들어보면요. 그 앞에 다섯 여섯 장은요. 정말 유지찬란한 이야기들 천지입니다. 아, 이 사람이 우리의 대표가 될 수 있을까? 머리를 팍팍 긁어야 될 일들이, 아니 머리를 찧어야 될 일들이, 가슴을 쳐야 될 일들이 막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생각 가지시면 안 됩니다. 내 편은 100% 옳고 저쪽 편은 100% 틀렸다. 그거 없습니다. 틀린 거, 옳은 거 다 같이 갖고 있는 겁니다. 틀린 건 고쳐야 되고 옳은 것은요 칭찬해서 잘 발전시키도록 해주는 거 그거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 당을 지지할 때도 그렇다면 목사와 성도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잘못하면 혼나야 되고요. 성도가 잘못해도 혼나야 됩니다. 목사가 잘했으면 칭찬받아야 되고요. 성도가 잘했으면 칭찬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혹시 잘못한 걸 고칠 방법들이 있다면 협력해서 고쳐서 건강하게 세우는 거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 신앙 안에는요. 목사를 특별하게 보고 성도를 낮춰보는 이상한 요즘 표현을 하면 주술 같은 게 걸려 있습니다. 요즘은 흙주술이 유행인데 누군가 그거를 오랫동안 걸어놓은 것 같아요. 대한민국 모두에게. 그리고 서슴없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면 벌 받는다. 이거를 근거도 없이 막 떠듭니다. 그리고 근거라고 드러내는 게 오늘 본문 24장부터 26장까지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왜 벌어졌는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반대편에 숨으로 말미암아 궁지에 몰리고 쫓겨다니기 시작하죠. 그리고 쫓겨다니는 그 장소에, 그곳이 아둘람굴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데,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적을 때는 400명, 많을 때는 600명의 인원들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근데 사울은 시간이 지나도 그 공동체를, 그 무리들을 봐주질 않는 겁니다. 군대를 3천을 일으켜서 계속해서 추격하죠. 그리고 다윗 공동체는, 아둘람 공동체는 여러 번 위기에 빠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에게 기회가 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무엘상 24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적의 수장이 자기들이 숨어 있는 동굴 앞에 와서 용변을 보는 겁니다. 겉옷을 벗고 그리고 용변을 보고 있는데 그 뒤에 있는 아둘람 식구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당연히 저거는 죽여야 된다. 왜?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그 의견은요, 24장에도 그렇고 26장에도 그렇고 좀 이따 살펴볼 건 하자지만 실제 하나님의 주신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죽이면 됩니다. 그러면 사태는 역전되고 그들의 고생은 좀 더 쉽게 끝날 수 있죠. 물론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적을 없애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왔을 때 다윗은 죽이자는 아둘람 공동체의 의견을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적혀있는 그대로인데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읽으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이 구절을 뒤에 해석하는 이야기를 좀 이따 하겠지만 그 구절에 가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어쨌든 모두가 원했는데 다윗은요 반대했고 그 반대로 말미암아 누가 살아나냐면 사울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과정 중에 사울의 옷을 베어다가 갖게 되는 그리고 그 사실을 알리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왜 그랬냐면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당신에게 충성당하는 신하이기 때문에 당신이 그 마음을 알고 노함을 풀어달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엄청 사랑했습니다. 근데 사울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받아들이는 것처럼 생각하더니 좀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추격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또 생기죠. 한 번은 사울의 무리들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원정을 나와서 돌아다니다가 하길라라는 곳에 수경지를 편성했습니다. 계속되는 추격 때문에 힘들어했던 다윗의 공동체가 특별히 다윗이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한 번 더 목숨을 살려주는 기회를 만들자. 그리고 그것을 해줌으로 다윗 사울한테 알리고 다시 우리의 마음을 전달하자고 해서 뭘 하냐면 침투를 시킵니다. 사울의 침실에 침투하죠. 그때 두 명이 들어갑니다. 아히멜렉과 아비세입니다. 그들에게 출발시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로 죽이면 안 된다. 창을 꼽지 말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만 들어가서 그의 창과 그가 갖고 있는 물병만 가지고 나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거기에 순종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사무엘상 26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예, 그렇게 해서 그 일이 그렇게 끝납니다. 이후에 또한 사울은요 본인이 죽을 뻔했던 것을 넘겼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두 번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그 두 번의 이야기를 전부 할 때 이구동성으로 나온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4년이 흘렀습니다. 추격에 지친 다윗의 군대는 그 아둘람은 추격하지 못하는 곳으로 피해버립니다.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블레셋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4년 후에 블레셋과 사울의 군대가 전쟁을 치르죠. 근데 그때 사울의 아들들이 죽고 그리고 군인 장군들이 죽고 누구도 죽게 되냐면 사울도 죽게 됩니다. 그가 활에 맞아서 거의 죽게 됐을 때 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블레셋에게 잡혀서 수치를 당하느니 여기서 자결하는 게 낫겠다. 근데 자결할 힘이 저에게 자기가 없으니까 주변에 있는 젊은 군사한테 말하자. 나를 죽이라고. 그가 반대했고 그러나 준엄한 명령이기 때문에 또 그 말이 옳기 때문에 그가 동조해서 사울을 죽입니다. 이 소식을 나중에 다윗이 듣습니다. 여러분 그 젊은 군인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는 그 명목을 붙여서 죽였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사울을 보호했고요. 사울을 존중했고요. 사울의 마음이 바뀌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충성은 단순하게 먼 거리에 대해서 바람이 아니었고 목숨을 건 행동들이었습니다.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나한테 기회가 왔을 때 반전을 노리지 못하면 내가 다시 또 죽게 되는 그런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거나 죽이면 절대로 안 된다는 사고가 계속 등장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아멘한 거죠. 그래, 그러면 안 되겠다. 근데 여러분, 24장에도 그렇고요. 10절에 그런데요. 또 오늘 본문 읽었던 26장, 23절도 그런데요. 전혀 다른 얘기가 써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26장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23절에 밑줄 근데 보면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넘기셨습니다. 이게 똑같이 어디냐면 24장 10절에도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두 번이나 넘겨주셨습니다. 두 번이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기회를 열어주신 겁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의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지 않았습니다. 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였습니다. 다윗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그 길을 하나님이 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사울에게 다른 바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바람일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요. 유추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를 죽이려고 집요하게 군대를 몰고 추격하는 자를 두 번이나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고 살려준 이유 뭐겠습니까? 그 사울왕이 다윗을 인정하기를 기대했던 겁니다. 자기의 장인입니다. 또 사울과 함께 그의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를 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어떤 마음까지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냐면 사울이 늙어서 죽을 때까지 기다릴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잘 되기를 기대한 겁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떠난 존재였는데 회복되기를 기대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뭘 했냐면 자기 목숨을 건 위험스러운 일들을 오랜 기간 동안 계속 반복한 겁니다. 이만한 충성이 어디 있습니까? 이만한 충성심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시면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길을 열어도 무조건 순종하지 않은 사람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의 다윗이고요. 또 하나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울이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죠. 중간중간에 누굴 만납니까? 믿음의 동지들을 만납니다.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기도를 하고 할 때마다 기도의 결과가 뭐였습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네가 결박된다는 거였습니다. 선지자들이 말렸습니다. 안 된다고 가면. 당신 이제 잡히면 끝이라고. 그 위협을 두 번 넘게 들은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나는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예루살렘에 가서 잡혀서 로마로 압송되게 되죠. 뻔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잡히게 될 그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영안을 열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어떤 모양으로 결박되겠다까지 자세히 설명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가야 된다고 생각, 아니, 바울은 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가야 복음이 더 많이 전파되고 가야 새로운 기회가 열린다. 그래서 나를 죽임으로 주께서 원하시는 때오 다른 뜻을 이루겠노라고 그는 잡히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럼 믿음의 단계로 따지면 지금 눈앞에 드러난 것에 아멘 하는 것도 순종입니다. 그러나 그걸 넘어서서 더 큰 뜻과 더 용기 있는 내용과 마음을 갖는 것도 믿음입니다. 어떤 게 더 좋은 믿음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성경에 다윗을 평가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가한 걸 보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참은 것은 정말 잘한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눈앞에 보여진 어떤 이권과 이익들을 우리에게 주면 우리는 그걸 누리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권을 거절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이권을 내가 받았다고 하더라도 더 좋은 쓰임새로 일을 전개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쫓는 그런 경험들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 다음에 대한 생각들이 없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없습니다. 근데 다윗에게는 그런 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두 번이나 기회를 주셨고 두 번 안에 죽였으면 얘기가 달라졌을 건데 그는요 자기의 장인이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을 사랑해서 그가 좋은 왕이 되기를 기대했고 끝까지 선정을 베푸며 하나님께 돌아오며 사무엘과 관계를 회복하며 이런 걸 기대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죽일 수 있는 기회,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뭘 선택했냐면 자기 입지를 좁히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안에 십자가가 보이지 않습니까? 십자가란 그런 겁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흥겹게 지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지지 않으셨다는 거 아십니까? 그가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짓기 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아니고 세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길을 간 것은 더 자신을 좁히고 더 자신의 쓰임새를 하나님께 맞추려고 하는 노력이고 수고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은 질도 있고 높이도 있고 깊이도 있습니다. 입구에서 스톱하느냐 아니면 더 길게 들어가냐 그건 그 믿음의 수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23절에는요. 그 얘기를 하면서 정의와 공의 문제가 단어로 또 등장합니다. 근데 거기는 뭐라고 등장하면 공의와 진실로 등장합니다. 공의와 진실. 정의와 공의가 아닙니다. 공의는 설명드렸죠. 진실은요. 뜻이 뭐냐면 확고부동입니다. 원칙, 약속, 맹세를 확고부동하게 지키는 겁니다. 장부는 입에서 뱉은 말을 목숨이 다하도록 지켜야 한다는 우리의 나라의 말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다윗은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고도 더 지켜야 될 약속을 지키려고 애썼고 그래서 오히려 고난의 길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욕을 먹는 건요. 믿음 그 바로 이외에 세워야 되는 정의와 공의가 안 드러나는 겁니다. 정의와 공의가 드러난 성도들이 많아지면 욕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때부터 욕먹는 건 핍박입니다. 근데 지금 욕먹는 건 전부 비난, 비판입니다. 왜?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니 그것은 절대로 핍박이 아닙니다. 환란이 아닙니다. 우리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욕을 먹는 겁니다. 그 욕을 다 먹고 난 다음에 그 죄가를 다 치르고 난 다음에 뭘 당할 수 있냐면 핍박을 그때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대부분의 교회에 대한 질타는요.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다윗은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 안에서 더 좁은 길을 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는 뜻을 벗어나지 않지만 그러나 더 진심으로 사람을 살리고 공의를 세우고 회복하는 일과 진심의 일과 바르게 하는 것과 내 마음을 지키는 것과 내 마음을 당해서 누군가를 살려내기 위한 애씀과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 겁니다. 간신히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기독교 안에는요, 많은 원칙들이 세워집니다. 믿음 그 위에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개별적으로 상황과 현실 속에서 정해야 될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걸 잘 설명해 준 걸 누가 얘기했냐면 니콜라스 월터포스라는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낮은 계층일수록 일방적으로 정의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불공정한 대우는 양쪽 계층에 골고루 배분되지 않습니다. 이 사회는 죄로 타락한 사회인데요. 이 사회에 대한 우리가 분명한 이해를 할 건 무엇이냐면 불공정한 대우는 모두가 당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힘 있는 자들은 안 당하죠. 힘 없는 자들은요. 더 많이 당합니다. 돈 있는 자는 적게 당하는데 돈 없는 자는 훨씬 많이 당합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공의와 정의, 특별히 공의를 해결하는 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약자에게 더 많은 것이 가게 해야 됩니다. 그 행동들은 여러분들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인교회는 여러분들이 협력해서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부당행위나 부당한 대우에 대한 그런 회복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에서 실천하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교회로 모였으니까 이 교회가 이 사회를 향해서 실제 실천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가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근데 거기다 하나 더 플러스 할 게 있죠. 그게 무엇이냐면 그 교회가 맡게 될 일입니다. 모든 교회가 똑같은 일을 맡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 다른 일을 맡습니다. 그 일들을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것, 그거 필요한 거죠. 그게 다윗 입장에서는 사울을 살리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저는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는 좀 다르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르던 양들을 다르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일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더 많은 희생을 해야 됩니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우신 일반적인 정의와 공의를 세우고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끝까지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지 않는다는 생각은 다윗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두 번이나 죽일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윗이 그걸 받아들이고 설명을 해석을 다시 한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 어려움을 감내하리라 해서 죽음을 목숨을 내놓은 위험을 그가 감내함으로 물론 사울은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는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했던 약속들까지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해석이 더 달라집니다. 같이 읽어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여러분 여기 나오는 너희는요 베드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동시에 오늘 우리가 이 편지를 읽고 있는데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편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뭘 가르쳐주냐면 그리스도인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정체성을 가르쳐줍니다. 그 정체성으로 표현된 표현들이 네 가지입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그 중에 왕과 같은 제사장, 또는 왕이면서 제사장, 제사장이면서 왕, 이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구약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요, 왕, 제사장, 선지자였습니다. 사울은 왕의 영역에서 포함된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그 당시에는 특정한 위치에 있는 세 그룹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신약에 오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택하신 백성은 다 왕과 같은 제사장, 왕이요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안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신앙마다 다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거듭난 다음에 나중에 성령 체험을 한다고 얘기하는 신학이 있고요. 반대로 예수를 믿으면 그 자리에서 성령이 임재하셔서 성령 체험과 함께 예수를 믿게 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는 둘 다 체험해도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그의 백성에 임한다는 그 사실이 오늘날 신약에 말하는 기름 부음입니다. 주의할 것은 기름 부음은요, 목사가 성도들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자의적으로 하시는 일입니다. 저는 어떻게 믿냐면 예수를 영접한 그날 성령께서 그에게 임재하셨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쫓아 우리는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은 모두 거듭났다면, 예수를 영접했다면, 주님의 백성이라면 이미 기름 부음을 체험한 겁니다. 내가 감정적으로 충만하게, 경험적으로 풍성하게 경험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냉랭한 그런 느낌과 그런 마음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성령께서는 이미 그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지성소를 만들어 주셨고 그는 성전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기름 부음이 이미 일어났습니다. 만약 구약의 이유들을 다 폐기한다고 하더라도 신약 얘기만 하더라도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목사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를 넘어는 모든 성도, 진정한 성도는요, 모두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만약 목사가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그를 해코지하면 안 된다, 비난하면 안 된다고 얘기한다면 반대도 성립되는 겁니다. 성도를 해코지하는 자라 그 역시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저는요, 저주받다고 결론 내고 싶지 않습니다. 저주는 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가 성도이든 목사이든 관계없이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의 기대가, 다윗의 기대가 거기 있지 않았을까요? 자기의 목숨을 위협하는 사울, 죽이고 싶도록 믿겠죠. 죽이면 끝나겠죠. 근데 그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를 반납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택했냐면 사울을 살리기로 택했습니다. 예인의 믿음이 저는 거기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신천지가 한국교회에 나타났습니다. 참 미흡고 잘못된 내용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고마운 마음도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렇게 하면 많이 틀린 거다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천지들은 자기가 무슨 대단한 뭘 이렇게 얻은 것처럼 요즘은 아주 이름 대놓고 행사하는데요.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이름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그들의 부정함은 자연스럽게 드러나 있습니다. 놀라운 건 이겁니다. 그들은 한국교회를 너무도 닮았습니다. 한국교회의 잘못된 모습을 너무도 닮았습니다. 한국교회가 수렁에 빠지고 있는데 그 빠지는 똑같은 형태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네 교인들이 늘어나니까 대단히 좋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그들은요. 망하는 길을 이미 들어섰고 망하는 속도는 훨씬 빠를 겁니다. 물론 한국교회라고 안심할 수 있고 한국교회라 편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망하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망하고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요. 그들은 우리에게 반면교사입니다. 잘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요. 그들의 포교 활동이 전부 우연을 가장한 계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연히 길을 만난 거하고, 길에서 사람을 만난 거하고, 그 사람이 우연을 가장해서 내게 접근한 건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우연도 조작하면 문제가 심각한데, 두 번, 세 번의 우연을 조작한다 그러면 그거는 더 나쁜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 일에서 성공하면 하나님이 그 이룬 것을 칭찬해 주실 거죠. 아니요. 하나님께 중요한 건 이룬 결과가 아니라 수단입니다. 방법입니다. 그 방법이 정의로우셔야 됩니다. 그 방법이 공의로우셔야 됩니다. 그 방법이 진실과 사랑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룬 모든 것은 그거는 정의가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정정당당했느냐는 거죠. 근데 신천지는 본인들이 우연스럽게 만든 사기극에 어떤 대상이 휘말리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안 되면 두 사람의 우연을 만들어내고 두 사람이 아니면 세 사람의 우연을 찾아내고 해서 여러 곳에서 동시에 충돌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이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헷갈리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가 훨씬 낫다. 물론 그 정체 다 드러내지 않고 끌어당겨서 자기의 사람 만들고 난 다음에 나중에 똑같은 이리가 되게 만들죠. 여러분 우연을 가장하는 건 사기입니다. 심하게 말하면 사기쳐서 포교활동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불러 모아도 그 집단이 정의를 얘기하겠습니까? 공의를 얘기하겠습니까? 이미 수렁에 빠진 겁니다. 또 하나는요. 산을 옮기기라는 게 있습니다. 한 명을 옮겨놓는 게 아니라 그룹으로 교회를 옮겨가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 팀을 짜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한 몇 사람이 침투합니다. 교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많은 신뢰를 얻고 적극적으로 일을 하죠. 그게 그들의 포교 활동입니다. 그러다가 본인이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고 기회가 되면 목사와 성도의 사이를 가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다 파다가 자기네 교회로, 자기네 신천지로 옮겨가는 거죠. 여러분, 이건 기본적으로 사기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속임수를 써서 잘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속임수를 써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속임수를 썼으면, 사기를 쳤으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거 없습니다. 그 속임수 때문에 다 끝난 겁니다. 제가 지금 신천지를 비판하고 있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교회가 지금까지 교회가 신천지와 비슷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사람을 많이 데리고 오면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청동원 주일 할 때 그냥 노인정에 앉아계신 애들 어른들 다 차로 실어 와가지고 상품 드리고 밥 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등록시켰다고 우리 그런 거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목사님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안 돼요. 스스로 믿겠다고 교회에 관심 있다고 자발적으로 반응한 사람을 데리고 와야지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아니고 잘했다고 빈자리 다 채웠다고 2부밖에 예배 안 드렸는데 이번에 6부까지 예배 드렸다고 여러분 6부, 7부, 10부, 100부가 되면 문제는 더 커지는 겁니다. 왜? 사기친 내용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신천지는요 한국교회를 너무 닮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저에게 고맙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던 내용을 그냥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 사기쳐서 정의를 이룰 수 있다. 속여서 공의를 이룰 수 있다. 우연을 가장해서 사랑을 이룰 수 있다. 목적이 따로 있는데 진실을 이룰 수 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이미 믿음이 딴 데 간 겁니다. 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망할 것입니다. 신천지만요? 아니요. 한국교회도 그렇게 가면 그냥 망하는 겁니다.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한국교회 우리가 막을 수 없습니다. 신천지 더더군다나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과 같아야 됩니다. 오늘 다윗이 말했던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좀 담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신실, 확고부동한 약속과 지켜야 될 내용들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50가지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이 100이라면 그 50에서 만족하지 말고 100으로 가셔야 됩니다. 손해보셔야 되고 돌아가셔야 되고 골탕 먹으셔야 되고 힘드셔야 되고 인내하셔야 되고 견뎌내셔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그럴 만한 목표와 생각이 있느냐. 예인교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인교회가 바르게 가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원하시는 50 정도의 목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또한 우리가 피곤하더라도 감내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 낼 수 있습니다. 신앙은요 권리 주장이 아니라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신앙은요 혼자 먹는 게 아니라 나눠 먹는 겁니다. 어떤 분이 말씀하셨죠? 5천 명분을 혼자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5,000명분을 벌어서 나눠 먹이는 사람이 있다. 신앙은 나눠 먹이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은요, 나만을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해서 남주는 겁니다. 제발 청년 여러분, 중고등학생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 출세해서 돈 많이 벌어갖고 멋있는 여행하면서 멋지게 살겠다고 목표 삼으시면 저는 미안하지만 그분 그리스도인지 의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 좋은 대한민국이라는 환경 속에서 물론 학교는 참 열악하고 공부는 참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전 세계로 따지면요 이만한 환경과 이만한 기회를 가진 사람은요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 기회를 가진 자라면 지금부터 공부해서 잘 살아야지 출세해야지 멋지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사십시오.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움직일 때 그 부정한 세상에서 나올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당한 대우로부터 나올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식함으로부터 깨어날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제 입장에서 제가 생각할 때요. 사울에게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목숨까지 내놓고 끝까지 살려보려고 돌아오게 하려고 애쓰는 그 다윗. 어떻게 하나님이 합당하다고 합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은요. 그 삶 속에서 공의와 진실을 추구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세상을 바르게 고치는 공의와 그리고 여러분만 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책임감, 확고부동함들이 충만하셔서 다윗처럼 주의 뜻을 넘어서 주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더 한 걸음 더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